출애굽기 40번 메시지.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첫 번째. 16장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이미 다룬 후 우리는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에 대한 메시지에 이르렀습니다. 만나와 생수. 우리는 16장과 17장이 있는 사건들의 순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6장에서 우리는 만나에 관한 분명한 묘사를 보고 17장에서는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기록을 봅니다. 이 순서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동일한 순서를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만나에 관해 읽으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를 읽습니다. 이것은 만나와 생수의 순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른 것이라는 전진된 암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그분은 출애굽기 17장에 언급된 반석을 예비하셨으며 그것을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올바른 지점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 반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반석을 찾도록 명령받거나 반석을 사람들에게로 옮겨가도록 명령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석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분명한 암시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침례통 역할을 할 홍해를 예비하셨듯이 17장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낼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명나무와 흐르는 강이 있는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만나와 일치하며 흐르는 강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는 강에 앞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 앞에 언급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그 강에서 자랍니다. 왜 창세기는 먼저 생명나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강을 말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되었습니까? 시작 단계에서는 강이 생명나무를 따르지만 진행 단계에서는 흐르는 강에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묘사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만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후 그 영이 강처럼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체험의 초기 순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체험 안에서 전진할 때 흐르는 강인 그 영은 우리에게 만나, 즉 말씀의 공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 체험 초기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체험하고 후에 그 영을 체험하며 먼저 만나를 체험하고 후에 생수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체험이 계속될 때 그 순서가 바뀌어 그 영은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합니다. 시편 36편 8절은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의 최초 단계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살진 것은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는 것에 앞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기 시작한 후 17장에 기록된 생수의 체험을 가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만나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 즉시 그들을 물의 공급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건들의 이러한 순서는 우연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 순서는 출애굽기에 제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정확하고 온전한 묘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묘사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시간에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반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름. 17장 1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대로 여행하였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견이나 선택에 따라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백성들이 그들의 여행 중에 이끌림받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그들의 여정에서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주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언제 움직이라던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기둥을 따라야 했습니다. 밤낮 높은 기둥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낮에 그 기둥은 구름의 모습을 지녔고 밤에 그것은 불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13장 22절에서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를 봅니다.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언제든지 기둥이 움직일 때는 낮이든 밤이든 이스라엘 자손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둥을 통하여 무언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에 관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었던 곳을 떠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둥이 그들을 물의 공급이 전혀 없는 메마른 곳으로 인도하는 대로 다만 그 기둥을 따랐지만 그곳에 거대한 반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뛰어난 체험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있었을 때 신성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애굽 사람들 위에 임한 역병을 통하여 행사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유월절과 출애굽을 체험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의 학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14장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진행할 때 그들은 종려 70주가 자라는 것과 물샘 열둘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에 16장에서 그들은 주님의 공급인 만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 가지 뛰어난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체험들을 가졌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함. 일곱 번째 체험인 하늘에 속한 만나의 체험 후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여전히 또 다른 체험을 가질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나로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그분을 우리의 생수로 체험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배고픈 것보다도 목마름으로 인해 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목마름은 배고픔보다 더욱더 심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는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평소에 낮 동안에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또 마셔야 하지만 마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메마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는 만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은 또한 적절한 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액체를 마시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의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를 위해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원칙이 불신자들이 복음 전파에 반응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적용됩니다. 그들이 그 영을 체험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취하여 드린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 그들은 그 말씀의 소화를 돕도록 그 영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인하여 매맞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의 중요한 차이는 만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묘사를 물만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나의 체험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6장에서 우리는 만나를 갈고 찌은 것을 봅니다. 갈고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 묘사는 생수의 흐름을 해방하기 위해 반석을 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분명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묘사입니다. 가시를 갈기는 다소 쉽지만 반석을 갈라지도록 치기는 어렵습니다. 절구로 만나를 빻는 것과 거대한 반석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로 강타당하였다는 사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지팡이는 율법의 힘과 권위를 대표합니다. 물론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의해 매맞으셨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음 3시간 동안 사람의 손 아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힘으로 매맞으시어 고통당하셨습니다. 반석과 영.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32장 18절은 하나님을 우리를 낳은 반석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반석은 낳는 반석이요 생명이 충만한 반석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과 시편 95편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심을 봅니다. 더 나아가 이 반석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반석은 우리의 숨는 곳이요, 보호요, 덮개요, 안전장치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은 주님을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말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는 이 바위가 주는 그늘 아래 휴식하며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이 바위는 백성으로 하여금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 메마지셨습니다. 메마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영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막절 끝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계속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이 영을 상징함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고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반석을 세워두었음을 말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반석 위에는 유대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셨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근처에는 또한 조상들이 장막에 살며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줄 생수가 있는 매맞은 반석을 소유하였었음을 보여주는 장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글자 그대로 주 예수께서 서서 목마른 자들에게 그분께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때를 배경으로 했을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미리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반석.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한 백성의 여행에서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랐음을 담대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행할 때마다 반석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반석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했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있는 암시가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은 신광야에서 남쪽에 있는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은 신광야에서 북쪽에 있는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두 장소에서 다툼이 있었으므로 두 경우에 동일한 이름, 곧 무리바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남쪽에서 매맞은 그 반석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20장에 있는 기록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것보다 대략 38년 뒤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바울은 반석이 이스라엘 자손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과학을 너무 많이 신뢰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과학의 관념에는 전혀 신성한 계시가 없으므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반석은 호렙에서 가데스까지 내내 이스라엘 자손을 따랐습니다. 합당한 이해. 우리는 이 반석이 낳는 반석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 피난처, 힘, 안식, 소생시키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반석은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정해진 곳 갈보리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힘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매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갈라졌고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생수는 3일 하나님의 최종 결과인 그 영입니다. 이것은 17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제시한 해석입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들처럼 여러 구절들을 함께 조합할 때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는 반석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힘에 의해 매맞고 그분은 쪼개지셨으며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생수가 나왔습니다. 생수는 3일 하나님의 최종 결과인 그 영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만족시킵니다. 이것이 17장 1절부터 6절에 묘사된 그림에 대한 합당한 이해입니다.